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의 본문을 우리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편지를 읽을 때이 보내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구장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염두에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인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역사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이 주, 이 주로서 일을 행하신다는 분명한 인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이 피조물임을 인식해야 하는 이 확실한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절대 주권자와 이 선택의 피조물에 대해서 이 피조물 절대 주권자의 이 선택에 대해서 피조물들은 어떠한 의문도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 피조물에게 창조자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치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어느 누구라도 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을 하는 피조물들, 다시 말해서 이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 거부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이 위험은 유대인에게나 또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그저 은혜 밖에 있는 유대인에게 그냥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정도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과 또 이 반항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긍휼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오늘 바울의 생각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판단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의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을 향한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확장된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방인은 원래 선민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을까? 참 흥미로운데요. 본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세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선민 이스라엘의 신분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별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6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 민족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처지에 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버려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아니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왜냐고 물을 수 없어요. 아까 바울의 편지에서 염두에 둘 것이 뭐냐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선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선민이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우리가 혹시 더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말들을 성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떠나서는 이 선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호세아의 말처럼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존재하는 것 역시도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맥락 아래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AD 1세기경 이 로마의 이 로마라는 이 거대 도시 그 안에 교회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공존하는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초청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 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백성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그 이스라엘의 일부 이 남은 자들이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바울의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아마 찾아볼 수 있다.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의 주요 사상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원래 의가 뭔지 몰랐고 또 따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의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며 갔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아무리 뭐 행동으로 또 율법을 준수하는 이 행함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도달하려고 해도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디딤돌로 발판으로 친히 희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행위로 율법을 지켜 의에 도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디딤돌, 이 발판이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을 걷다가 방해하는 그냥 걸림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디딤돌 발판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새벽마다 설교할 때 이 발판을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디딤돌과 발판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디딤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그냥 차버리고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른 행위에 나타난 경건과 업적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 한 분밖에 주실 수 없는 선물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혹시라도 믿음과 율법을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또 우려의 마음이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진정한 디딤돌을 부딪히는 돌, 걸림돌로 착각한 데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데서부터 그들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지요. 오히려 원래 의가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이 이방인들만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이 디딤돌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피와 또 몸을 발판 삼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정말 부끄럼 없는 완벽한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디딤돌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매 순간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심령에 오늘 이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하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라도 더 걸리고 더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슬쩍 밟고 넘어가거나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예수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비켜가는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는 않는지요? 1세기 로마 교회에 공존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그들 안에 서로를 의식하고 출신들을 의식하고 또 분리되고 나누어졌던 일들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가 돌아온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 돌아온 자식이나 한 번 돌아온 자식이나 똑같이 돌아온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 그 순종의 피와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 교회에 이야기했던 이 염두에 두기를 원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매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도달할 수 없는 의로 우리를 데려다 주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입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정말 그 어느 한순간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붙잡고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